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기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 문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대로 한국전쟁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이 이루어질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에 이어 7일부터 8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미한일 외교장관 회의를 갖고 방북 성과를 설명하고 후속 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340억 달러 규모의 자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발효되는 즉시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늘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먼저 방화쇠를 당기지 않겠지만 미국이 관세 조치를 시행하면 중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발표한 관세 부과 대상 가운데 2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을 미국을 포함해 중국 내 외국 투자 기업들이 만들 것이라며 따라서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전 세계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공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 동부 시간으로 내일 자정부터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의 협력 수준을 축소할 수 있다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은 어제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로하니 대통령이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의 핵활동은 항상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지만 IAEA와 협력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이란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의 IAEA와 협력 수준 변화에 대한 책임은 새로운 상황을 만든 사람들에게 있다면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현재 스위스에 이어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면서 이란 핵합의 보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중국 방문을 초청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에게 양국 모두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 외교 당국이 아베 총리의 방중과 관련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방중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측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날 아베 총리가 오는 10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이와 관련해 10월은 일중 평화 우호조약이 발효한 지 40주년이 되는 때라며 일본 정부가 양국 간 관계 개선을 가속하려는 의도에서 아베 총리의 방중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10월 방중이 성사되면 일본 총리가 7년 만에 국제회의 등을 통해서가 아닌 단독으로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군이 어젯밤 남서부 반군 장악 지역에 대규모 폭격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날 반군 측과 러시아 간의 정전 협상이 결렬된 뒤 정부군 측이 600차례가 넘는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과 반군은 협상에서 반군의 중화기 인도 방식과 피난민 귀환, 조직원 철수 문제 등을 놓고 큰 입장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군은 지난달부터 남서부 다라 등 반군 장악 지역 탈환을 위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의 집중 공세가 시작된 이후 이 지역에서는 약 30만 명의 주민들이 남쪽 요르단 국경과 이스라엘 점령 지역인 골란 고원 등으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40대 남녀가 러시아 이중 스파이 부녀 암살 시도 사건에서 이용된 신경작용제에 중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국 경찰은 어제 지난달 30일 영국 솔즈베리 인근에서 쓰러져 위독한 상태인 이들이 러시아에서 개발한 신경작용제 노비촉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비촉은 지난 3월 러시아 전직 이중간첩인 세르게이 스크리팔과 그의 딸을 겨냥한 암살 시도 사건에서 사용된 물질입니다. 당시 영국 정부는 사건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한 바 있습니다. 영국 수사당국은 40대 남녀가 노비촉에 노출된 경위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으며 두 사람이 전직 스파이 부녀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를 최근 방문했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미국에선 매년 7월 4일 독립기념일마다 핫도그 먹기 대회가 열립니다. 핫도그는 긴 소시지를 빵에 넣은 것으로 웬만한 사람은 한두 개만 먹어도 배가 부른데요. 이번 대회에선 작년 대회 우승자인 조이 체스너 씨가 10분 만에 무려 74개의 핫도그를 먹어 우승을 차지했고요. 여자부 우승자인 미키 서더 씨는 37개를 먹어 치웠다고 합니다. 기온이 35도에 달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어제 대회엔 수천 명이 참관해 열광적인 응원을 보냈는데요. 이 핫도그 먹기 대회가 사실은 이민자들을 위한 행사였다고 하네요. 뉴욕 코니 아일랜드에서 네이선스 페이머스라는 식당을 운영했던 네이선 씨는 1916년 독립기념일에 자신의 가게 앞에서 핫도그를 많이 먹으면서 누가 더 애국심이 투철한지를 가리는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초기 대회 참가자들은 다들 이민자들이었던 거죠. 하지만 100여 년이 시간이 흐르면서 핫도그 먹기 대회는 이제 더 빨리 더 많이 먹는 사람들의 경연장이 됐고요. 또한 독립기념일에 빠질 수 없는 전통이 됐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에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28도로 구름이 조금 낀 하늘인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오후까지 내륙 지방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모레 새벽까지 함경남도 동해안 지방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에선 0.5에서 4m로 높게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20도에서 27도, 신의주는 21도에서 26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0도에서 26도, 함흥은 16도에서 20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3도에서 1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테리 잭스가 부릅니다. 어린 시절 햇살 가득한 여름을 보냈던 추억을 노래한 Seasons in the Sun 들어보시죠.
Goodbye to you, my trusted friend. We've known each other since we were nine or ten. Together we've climbed hills and trees, learned of love and ABC, skinned our hearts and skinned our knees. Goodbye, my friend, it's hard to die when all the birds are singing in the sky. Now that the spring is in the air, pretty girls are everywhere. Seasons in the sun, but the hills that we climb were just seasons out of time. Goodbye, Papa, please pray for me. I was the black sheep of the family. You tried to teach me right from wrong. Too much wine and too much song. Wonder how I got along. Goodbye, Papa, it's hard to die when all the birds are singing in the sky. Now that the spring is in the air, little children everywhere, when you see them I'll be there. We had joy, we had fun, we had seasons. Joy, we had fun, we had seasons in the sun, but the wine. You gave me love and helped me find the sun. And every time that I was down, you would always come around and get my feet back on the ground. Goodbye, Michelle, it's hard to die when all the birds are singing in. Seasons in the sun, but the stars we could reach were just starfish on the beach. We had joy, we had fun, we had seasons in the sun, but the stars we could reach were just starfish on the beach. We had joy, we had fun, we had seasons in the sun, but the wine and the song, like the seasons, have all gon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영국에서 40대 남녀가 러시아에서 만든 신경작용제 노비촉에 노출돼서 위독한 상태입니다. 지난 3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외교 문제까지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로힝야족 난민 사태를 일으킨 미얀마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된다고 유엔 인권대표가 촉구했고요. 이어서 일본 정부의 에너지 계획에 플루토늄 감축을 처음 명기한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영국에서 러시아산 신경작용제 사건이 또 발생했군요.
네. 영국 남부 에임즈베리에서 40대 남녀가 함께 살던 집에서 의식을 잃은 채 지난주 토요일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헤로인이나 코케인 같은 약물 중독으로 봤는데요. 그동안 수사를 해본 결과 러시아에서 만든 신경작용제 노비촉에 노출됐던 것으로 어제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에도 그런데 이 노비촉 때문에 러시아 이중수파에 출 신 아버지와 딸이 쓰러졌던 일이 있는데요. 수사 당국과 영국 정부는 이 두 사건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월에 발생한 사건은 외교 문제로 커졌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영국 정부는 이 사건을 2차 대전 후 처음 러시아가 영국 땅에서 화학무기 공격을 단행한 것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러시아 정부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를 거부했고요. 이어서 영국 정부는 러시아 외교 인력을 추방하고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 같은 영국의 조치에 속속 동참했습니다.
당시 미국도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했었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관과 뉴욕 유엔 본부에 근무하던 60명에게 지난 3월 말 추방을 명령했고요. 또 미국 정부는 시애틀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도 폐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어서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 10여 개 회원국들과 우크라이나도 이 비슷한 조치를 러시아를 상대로 취했는데요. 러시아가 여기에 전격적으로 반격하면서 러시아 대 서방 각국의 외교적인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반격을 한 겁니까?
서방 측의 조치를 그대로 되갚았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외교관 60명을 추방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재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시켰는데요. 또 미국 외에 다른 나라 외교관 90명까지 총 150명 외교관들을 맞추방하면서 세계적으로 파장이 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이런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외교 대치의 원인을 제공한 러시아가 오히려 피해자처럼 굴었다고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네, 당시 사건은 진상규명이 됐습니까?
아직까지 누가 왜 이 신경작용제를 사용했는지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러시아 군 정보기관에 근무하다 영국 대외정보국에 협조했던 세르 세르게이 스크리팔 부녀인데요. 러시아 측이 요원을 보내서 영국에 살던 이들에게 독살을 기도했던 것으로 국제사회는 봤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계속 책임을 부인했는데요.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서방 측이 꾸며낸 러시아 악마화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고요. 그 배후에 미국과 영국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3개월 만에 또 노비촉이 나왔다면 역시 이 러시아의 소행으로 영국 정부가 보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이번에 쓰러진 남녀가 공격의 대상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영국 경찰은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이 지난 3월 사용됐던 노비촉이 현장에 남아있던 것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남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 방송 BBC는 지난번 사건이 벌어진 솔즈베리에 이 피해자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갔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는데요. 그 피해자들은 그 바로 다음날 집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겁니다.
예, 영국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영국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지드 자비드 영국 내무장관은 지난 3월 솔즈베리에서 일어난 무모하고 잔인한 공격에 이어서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났다면서 오늘 정부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영국 시민들은 3개월여 만에 다시 신경작용제 공포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당국은 그런데 일반 대중의 신경작용제가 노출될 위험은 지금 낮다고 안심시키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신경작용제가 뭐고 또 러시아에서 만들었다는 노비촉은 어떤 건가요?
예, 신경작용제는 간단히 말하면 인체에 들어가서 신경의 균형을 파괴해서 단시간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극물의 일종인데요. 그중에서도 노비촉은 옛 소련에서 군사용으로 개발한 물질입니다. 지난 3월 노비촉에 노출돼서 중태에 빠졌던 스크리팔 부녀는 노출 정도가 그나마 약해서 얼마 후에 회복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이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다시 파장이 커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 원인이 밝혀지는 데 따라서 한동안 수그러들었던 영국과 러시아 사이 외교 갈등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3월 사건에서 남아있던 노비촉에 다시 피해자가 나온 것이라면 이 사건 현장 처리를 제대로 안 한 영국 당국의 비난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 당국은 사건 이후 몇 달에 걸쳐서 이 스크리팔 부녀가 다녔던 곳마다 이 잔여 물질을 제거했다고 BBC 방송은 전했는데요. 하지만 영국의 더 타임스 신문은 이 순도 높은 노비촉의 경우 한두 방울 정도면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고 이 넉 달이 지나도 치명적인 독성을 유지한다면서 이 꼼꼼한 사후 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원에 듣고 계십니다. 유엔 인권대표가 로힝야 난민 문제를 다시 거론했군요.
네, 다음 달 퇴임하는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어제 유엔 인권이사회 전체회의에서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 주제는 로힝야 난민 문제가 아직도 심각하다고 강조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서 군인과 불교도들이 저지른 폭력과 박해, 살인, 방화 같은 행위들이 아직도 만연해 있다면서 미얀마 당국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 로힝야 난민 사태, 지난해 여름부터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지속되어온 국제적인 현안이죠.
네, 지난해 8월이었죠. 이 로힝야 무장세력이 경찰 시설 등을 공격한 일 이후에 미얀마 정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대대적인 이른바 테러 소탕 작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거 과정에서 민간인들에 대한 살인과 방화, 성폭력까지 자행되면서 국제적인 현안으로 떠올랐는데요. 유엔은 그래서 이 사건을 미얀마 정부에 의한 인종 청소라고 규정했고요. 유엔 총회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네, 살인과 방화를 피해서 이 난민 행렬도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까지 총 70만 명 이상이 이웃나라 방글라데시나 멀게는 인도까지 피난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정부가 평화적 송환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이 1만 1,000명 이상 난민 행렬이 방글라데시로 이어졌다고 자이드 대표가 어제 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네, 자이드 대표의 보고서 내용 더 들여다볼까요?
네. 지금 미얀마 당국이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협조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진상규명을 어렵도록 눈가림하고 있다고 자이드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미얀마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자이드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예, 이 자이드 유엔인권 대표의 이런 지적에 대한 미얀마 당국의 입장은 뭔가요?
네, 어제 자이드 대표 연설 현장에 미얀마 대표단도 있었는데요. 이 로힝야족 문제에 대해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이드 대표는 미얀마 대표단을 향해서 부끄럽지도 않느냐,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 라면서 계속해서 책임을 추궁했는데요. 두 시간여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이 미얀마 대표단에서는 어떤 대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을 탄압하는 이유가 뭡니까?
로힝야족은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 사는 이슬람을 믿는 소수민족인데요. 미얀마 당국은 이들이 종교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방글라데시에서 건너온 불법 이민으로 간주해서 오랫동안 양측이 갈등했는데요. 이번에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정부가 맺은 송환 양해각서에서도 이 중요한 시민권 보장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 정부는 로힝야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미국은 로힝야족에 대한 잔악행위를 주도한 사유로 전 미얀마군 서부지역사령관 마웅마웅소 장군을 지난해 12월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당시 인권 침해와 부패에 미국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이후에도 미국 정부는 사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새로운 에너지 계획을 내놨군요.
네, 일본 내각이 이번 주 중장기 국가 에너지 정책인 에너지 기본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오는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계획에 사상 처음으로 일본 정부가 올해 플루토늄 보유량 감축의 필요성을 언급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일본은 이 플루토늄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한 47톤 정도 되는데요. 이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프랑스와 영국에 위탁 보관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플루토늄을 프랑스와 영국이 보관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일본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을 우라늄과 혼합해서 우라늄 혼합 산화물 형태로 핵연료 비용 절감을 추진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 개발한 실험용 고속 증식로가 고장이 잦아서 일본 국내에서는 재처리가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에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비핵 보유국인 일본이 플루토늄 재처리를 하는 게 가능한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이 사용 후 핵연료는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재처리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1987년 미국과 맺은 원자력 협정에 따라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서 원자력 발전에 다시 이용하는 것을 허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핵 보유국 중에서 플루토늄 재처리를 인정받은 나라는 일본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지금 국제사회가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 현황에 대해 우려하는 상황이라고요.
네,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규정에 따라서 투명하고 적합하게 플루토늄을 다루고 있고 이 핵확산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몇 년 사이 최근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양이면 한 6천 개 정도의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네, 앞서 일본 정부가 이 새 에너지 정책에서 이 플루토늄 보유량 감축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자 그럼 앞으로 플루토늄을 얼마나 줄이는 건가요?
줄인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일정이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도 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감축 계획이 없다는 비판이 높아지는 중입니다.
예, 새 에너지 정책의 또 다른 주요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네, 일본의 전체 에너지원 가운데 원자력 에너지의 비중을 20%에서 22%, 또 재생 가능한 에너지 비중을 22%에서 24% 정도로 삼았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4년에 제시했던 목표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은 2013년 대비 80%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삼고 있는데요. 이 같은 목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미국 군인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뉴욕 자유의 여신상에 올라가서 트럼프 대통령 반대 시위를 벌인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고객이 인터넷에 올린 평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해당 웹사이트에 이를 삭제하라고 강요할 순 없다는 결정이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생일이었습니다. 242번째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미국 전역에서 기념행사와 불꽃놀이가 펼쳐졌는데요.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독립기념일을 보냈을까요?
네, 무더운 날씨였는데요. 좋아하는 골프에 오전 시간을 할애하고요. 트위터에 독립기념일 축하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백악관에서 미군 가족들을 위한 야유회를 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미국을 안전하고 자유로운 나라로 지켜주는데 모든 미군과 그 가족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Our freedom exists only because there are brave Americans willing to give their lives to defend it.
네, 미국인들이 누리는 이 자유는 우리의 위대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거는 용감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란 건데요. 애국자들의 피와 땀, 희생을 통해 얻은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군인 초청, 군인 가족 초청 야유회 백악관의 연례 행사죠.
맞습니다. 해마다 독립기념일에 열리는데요. 백악관은 이번 행사에 미군 가족 1,500명을 초청했습니다. 이날 저녁 백악관 남쪽 정원에서는 축하 음악회가 열렸는데요. 세라 이번스, 조니 브랜스 같은 인기 가수들이 출연했고요. 해병대와 공군 악단 등이 흥겨운 연주로 분위기를 돋웠습니다. 90분 동안 진행된 이 음악회는 케이블 TV를 통해서 전국에 방영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 외에도 스콧 프로이트 환경청장 등 정부 강료들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예. 자, 바로 백악관 남쪽 정원은 또 불꽃놀이를 보기에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바로 앞에 있는 워싱턴 기념비 인근에서 이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트럼프 대통령 부부도 이 미군 가족들과 함께 불꽃놀이를 지켜봤는데요. 백악관은 이 불꽃놀이 관람 행사에 5,500명을 추가로 초청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이 앤서니 케너디 대법관이 은퇴한다고 밝히면서 누가 후임으로 지명될 것이냐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대법관 인선 작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백악관에 따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법관 후보 7명을 인터뷰했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일에 이 대법관 지명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후보에 올라있나요?
네, 지난해 11월에 대법관 후보 25명의 명단이 나온 바 있는데요. 보수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만든 명단이라고 하는데 주로 주 대법원과 연방 순회 항소법원 판사들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보수적인 판사를 대법관에 지명하겠다고 말해왔는데 이 명단에서 한 사람을 선택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명단에서 좀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꼽히는 판사가 있습니까?
네, 몇 명 있는데요. 연방 항소법원 판사들인 브렛 캐바너, 레이먼드 캐스리지, 아물 테이퍼, 에이미 코니 베리 씨 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웨스트버지니아주 행사에서 이들이 모두 똑똑하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서 훌륭한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대법관 지명자는 이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난해 규정이 바뀌어서요. 이 단순 과반수인 51명의 지지를 받으면 통과가 가능하긴 한데요. 현재 이 상원 의석의 비율이 공화당 51석 대 민주당과 무소속 49석이어서 별로 여유가 없습니다. 민주당과 무소속이 모두 반대하고 공화당 안에서 2명 이상 반대하면 부결되는 겁니다.
네, 지금 거론되는 판사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있습니까?
네, 캐버너 판사에 대해서 랜드 폴 상원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폴 의원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에 대통령의 특권과 관련해서 캐버너 판사 조처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성 의원으로 공화당 내 온건파로 꼽히고 있는 수전 콜린스 상원 의원은 여성의 낙태 권리를 반대하는 후보는 지지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 어떤 판사를 내세울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많은 사람이 어제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분위기 속에서 보낸 반면에 이날 항의 시위에 나선 사람들도 있었군요.
네, 미국 곳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있었는데요. 특히 뉴욕에서는 한 여성이 자유의 여신상에 올라가서 경찰과 대치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 여성이 자유의 여신상 발치에 앉아있는 모습이 TV로 생중계되는 걸 저도 봤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사건 내용을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네, 이 여성은 자유의 여신상이 전망대에서 동상 위로 기어 올라갔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3시간 이상 대치한 끝에 결국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성이 경찰에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는데요. 경찰이 참을성 있게 설득한 끝에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네, 이 여성의 신원은 밝혀졌습니까?
네,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의 이민자로 이름이 테레스 오쿠무라고 합니다. 올해 44살이고요. 개인 트레이너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지금 이 여성을 구금하고 있는데요. 무단 침입, 치안 문란, 불법 방해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여성이 올라간 데가 아주 경사지고 미끄러운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한 이유가 뭘까요?
네,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원칙에 항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날 일어나 저항하라라는 이름의 단체 회원들이 자유의 여신상 전망대에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들은 이민세관 단속구 ICE를 폐지하라는 구호가 쓰인 현수막을 전망대에 걸다가 체포됐습니다.
네.
예, ICE는 이 불법 이민자의 체포, 구금을 담당하는 기관인데요. 자유의 여신상 발치에 올라간 오크무 씨 역시 이 단체 회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일이 미리 계획이 돼 있었던 일이었던 겁니까?
네, 시위를 벌인 단체 측은 오크무 씨가 단독으로 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 단체는 오크무 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나중에는 말을 바꿨습니다.
예, 자, 자유의 여신상은 뉴욕의 상징과 같은 곳이죠.
네,
많은
그렇죠.
사람이 찾는 관광지잖아요.
맞습니다. 이 맨하튼 남쪽 뉴욕만에 있는 작은 섬에 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어제 자유의 여신상이 일시 폐쇄됐고요. 관광객들이 모두 섬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은 19세기 말에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 정부가 선물한 건데요. 자유롭게 숨쉬기를 갈망하는 지치고 가난하고 고난한 이들이여 내게로 오라 이런 문구가 받침대에 새겨져 있어서 이민자 환영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곳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상에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송 한 가지 살펴볼까요?
네, 인터넷에 악평이 올라 있어도 해당 웹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지난 2일에 내린 결정인데요.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일종인 옐프가 관련된 소송입니다.
네, 먼저 옐프가 어떤 사이트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옐프는 한마디로 평가 사이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 지역의 식당이나 병원, 상점 등에 대한 이용자들의 후기를 모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에 가보니까 음식은 맛있는데 서비스가 형편없더라, 뭐 분위기가 좋더라 이런 식으로 이용자가 후기를 남기고요. 별 1개부터 5개까지 별을 주는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별 5개가 가장 좋은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옐프가 어떻게 이번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겁니까?
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인 댄 던 헤셀 씨가 지난 2013년에 제기한 건데요. 헤셀 씨는 과거 자신이 변호를 맡았던 고객이 이 옐프에다가 악평을 올렸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대로 고객과 소통하려 하지 않았다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건데요. 이 고객과 옐프 측에 문제의 글을 삭제해달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명예훼손이라는데 옐프 측이 해당 리뷰를 삭제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네, 그러니까 제3자가 올린 글을 일일이 다 삭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예, 특히 이 선례를 남기면 식당이나 다른 업체가 부정적인 내용의 평가를 모두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1996년에 제정된 이 통신 품위법을 들면서 인터넷 기업은 제3자가 올린 글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 소송이 주대법원에까지 올라갔는데 앞서 하급법원에서는 어떤 결정이 나왔습니까?
네. 1심과 2심 모두 원고 측이 승리했습니다. 이 문제의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옐프 측에 삭제를 명령했는데요. 옐프 측에 앞서 말씀드린 이 통신품위유지법을 들면서 삭제 명령은 이 법 조항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하급법원은 이 사건에서 옐프가 법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번에 주 대법원이 4대 3으로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겁니다.
네. 4대 3이면 대법원 판사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나 본데요.
네.
하급법원 판결이 뒤집힌 근거가 뭔가요?
네, 다수 의견을 낸 판사들은 옐프가 법적 당사자가 아니라는 하급법원의 판결은 이 통신품위법의 해당 조항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은 이용자가 쓴 글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고 옐프 역시 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되는 글을 삭제할지 말지는 순전히 회사 재량에 달린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결정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옐프는 서로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는 일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승리했다며 자축했는데요. 이제 캘리포니아주 온라인 기업들은 법적으로 제3자가 쓴 글을 내리도록 강요받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원고 측은 1심, 2심에서 이기고 주 대법원에선 패했는데요. 이번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네, 원고 측은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도 괜찮다는 초청장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원고 측이 연방대법원에 가져가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주대법원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소송을 많은 인터넷 기업이 관심 있게 지켜봤다고 하죠.
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인터넷 기업들이 옐프 입장을 지지하는 서한을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에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하급법원의 삭제 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등 여러 시민단체도 옐프 측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가끔 이런 옐프 같은 사이트가 논란에 이용되는 일이 있기도 하죠.
예, 바로 지난달에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버지니아주의 레드헨이라는 식당을 찾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주인으로부터 나갈 걸 요구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자 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옐프 사이트에 몰려가서 이 식당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남겼고요. 반대로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후한 평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존 덴버가 부릅니다. Sunshine on my shoulders. 내 어깨에 비치는 햇살. 들어보시죠.
Sunshine on my shoulders makes me happy. Sunshine in my eyes can make me cry. Sunshine on the water looks so lovely. Almost always makes me high. If I had a day that I could give you, I'd give to you a day just like today. If I had a song that I could sing for you, I'd sing a song to make In my eyes can make me cry. Sunshine on the water looks so lovely. Sunshine almost always me high. If I had a tale that I could tell you, I'd tell a tale sure to make you smile. I wish that I could wish for you. I'd make a wish for sunshine all the while. Sunshine on my shoulder.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중부 대륙을 거쳐서 태평양 연안에 도달하는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두 사람, 메리웨더 루이스와 윌리엄 클라크의 이야기 1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들은 같이 탐험을 한 동반자들이어서 미국에서는 언제나 루이스 앤 클라크로 두 이름이 함께 불리워지고 있는데요.
네.
자, 이들이 탐사를 했던 지역은 어딘가요?
1803년에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당시에 프랑스로부터 매입한 루지애나 테리토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루지애나 영지라고도 불리는 지역인데요.
네.
동쪽으로는 미시시피 강에서 서쪽으로는 거대한 로키 산맥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중부 지대를 말합니다.
이 당시 미국은 미시시피 강까지는 진출을 하고 있었고 그 서쪽 땅을 매입한 건데 뭐 사기만 했지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몰랐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매입한 땅의 넓이가 한반도의 약 10배나 됩니다.
예. 자, 루이스와 클라크가 감행한 탐험의 주요 목적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네, 제퍼슨 대통령이 명령을 내린 게 있는데요. 이들에게 대륙을 관통해서 태평양으로 연결되는 수로, 즉 큰 강과 그 지류가 있는지를 확인해보라,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네.
미국의 중부 대륙에는 미조리 강과 미시시피 강이 북쪽으로부터 Y자 모양으로 흘러내려오다가 세인트루이스에서 합류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길이 4천여 킬로미터의 미조리 강을 따라서 서북쪽으로 올라가면 어쩌면 태평양으로 흐르는 콜롬비아 강에 연결되는 지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캐나다 국경 부근까지 북쪽으로 올라가라는 것이군요.
그렇죠. 또 다른 나라들에게 새로 얻은 영토가 미국의 영토임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남기려는 것. 그리고 또 그 지방의 동식물, 생태계, 지리, 또 사는 사람, 천연 자원 이런 것들을 연구하려는 것들이 목적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루이스와 클라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루이스는 1774년 출생인데요.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개인 비서였습니다. 육군 대위 출신이죠. 클라크는 루이스의 친구로 1770년생인데 육군 중위 출신입니다. 예, 루이스는 클라크에게 이번에 루이지아나 탐사를 맡게 됐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한 팀을 이루게 됐죠.
네, 자 그리고 탐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했을 텐데요.
그렇죠. 총과 식량, 방한복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많은 유리 목걸이, 가락지 이런 것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런 장신구들은 왜 준비했을까요?
탐사 도중에 원주민들을 만나면 물물 교환도 하고 또 환심도 사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예.
또 군인 중에서 체격이 좋고 책임감이 강한 대원 29명을 뽑아서 훈련을 시켰죠. 대원은 짐꾼, 사공까지 합쳐서 모두 44명이었습니다.
드디어 1804년 5월 14일 루이스와 클라크 탐사대는 세인트 루이스의 캠프 디보아를 출발하죠.
네, 2년 4개월에 걸쳐서 12,0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여정이 시작된 거죠. 탐사 지역은 지형으로 보면 대략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평원 지역, Great Plains라고 미국에서는 부르는데요. 또 하나는 험난한 로키 산맥 지역, 그리고 태평양에 이르는 북서쪽의 해안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첫 단계의 탐사는 어떤 곳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이 황량하고 메마른 지역과 대초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새롭게 접하는 동식물이 많았는데요. 풍경 또한 완전히 다른 나라 같았습니다.
네.
출발한 지 2개월이 지난 1804년 7월 19일에 이들은 끝도 없이 펼쳐지는 대초원을 발견했습니다. 클라크는 대평원 지역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갑자기 광활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초원이 펼쳐졌다. 약 50에서 60cm 크기의 풀로 온통 뒤덮여 있다. 홀연 전개되는 전경에 나는 넋을 잃고 찾아 나선 목적도 잊은 채 이를 바라보았다.
네, 이 클라크의 그런 느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
저도 여러 해 전에 이 초원지대를 자동차로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저녁 무렵이었는데 가도 가도 초원이 끝이 없는 거예요.
네. 네.
이 마을도 안 나오고 배는 고프고 또 잠잘 때도 찾아야 되는데 시골길이라 차도 별로 다니지 않고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워낙 배가 고팠기 때문에 우선 차를 세우고 갖고 간 야영용 버너로 길가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다시 떠났죠. 아주 밤늦게 어느 허름한 모텔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도 이런데 네. 200여 년 전에 탐사대는 처음 보는 것들이 정말 많지 않았을까요?
그랬습니다. 광야에 집단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강아지처럼 생긴 프레어리 독, 그러니까 들의 개 이런 뜻인데요.
예.
네, 그리고 작은 늑대처럼 생긴 카요테 등 많은 동물들을 처음 봤습니다.
미국 평원지대에는 아메리칸 버팔로 또는 바이슨이라고 하는 들소 또한 많았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들은 수만 마리의 버팔로 떼가 달려가는 모습도 봤습니다.
예.
당시 북아메리카에 몇 마리의 버팔로가 있었는지를 알 수는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대략 6천만 마리에서 7,500만 마리가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버팔로는 대평원의 원주민들에게는 먹을 것, 입을 것, 주거지용 자료를 제공해주는 삶의 모든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들소떼가 이동하는 모습은 장관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루이스와 클라크는 모두 122종의 동물, 134종의 새, 178종의 식물을 발견해서 본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탐사대는 세인트루이스를 떠난 지 거의 6개월 만에 당시의 백인들, 주로 모피 사냥꾼들이 가본 가장 먼 변경인 맨단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다는데요. 자, 그 거리는 얼마나 됐습니까?
그동안에 지나온 거리가 약 2,600km가량 됐습니다.
예.
엄청나게 먼 거리죠.
그렇네요.
맨단은 오늘날의 노스타코다주에 있는 마을인데요. 이곳 대평원과 노스타고다 일대에 사는 맨단이라고 불리우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루이스와 클라 클라크 일행이 처음 보는 원주민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루이스와 클라크는 교육받은 백인들로서 처음 마주하게 된 원주민 부족들이 많았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들 원주민들도 이 백인들을 처음 본 거죠.
행사대가 맨 처음 부딪힌 원주민은 어떤 부족이었나요?
셔손이라는 부족이었습니다. 이 탐사대가 로키산맥의 동부 지역에 접근했을 때 야트막한 언덕을 지나가는데 저 건너에서 약 60명의 셔손 인디언들이 말을 타고 달려왔습니다.
예.
이들은 활과 화살을 갖고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긴 창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싸우려고 했던 건가요?
경계는 하는 것 같았는데 다행히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루이스는 평화의 표시로 손을 들고 미소를 띄어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쇼손 대장도 손을 들어서 담례를 했습니다.
네, 루이스와 쇼손 대장은 말이 통하진 않았을 테고 손짓, 발짓으로 의사를 주고받았겠죠.
물론이죠. 이 탐사대는 쇼손족에게 구슬, 거울, 장신구, 담배, 위스키 이런 것들을 선물을 했습니다. 쇼손은 음식과 담배를 주면서 탐사대를 따뜻하게 대했고요.
네, 그런데 탐사대에게는 특히 도움을 준 쇼손족 인디언 여성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름이 사카가 웨아인데요. 이 여성을 만난 것은 아주 큰 행운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그런 여성을 만나게 됐나요?
이 어느 때 셔손족과 또 다른 부족인 히타차족이 전쟁을 했는데요. 사카가 웨아는 히타차족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다가 프랑스의 모피상 샤르보노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이 여성을 샀죠.
네.
결국 이 사카가 웨아는 샤르보노의 아내가 됐는데요. 그 모피상이 원정대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인 사카가 웨아도 합류를 하게 된 거죠. 사카가 웨아는 길잡이, 통역관, 지형정보, 식용식물 채취 등으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카가 웨아가 아기를 업고 있는 모습이 미국의 1달러 동전에 새겨져 있는 거군요.
네.
이 포카운터스와 더불어 미국인들 사이에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전설 같은 인디언 여성이네요.
그렇죠. 자, 겨울 동안에 맨단에 머물렀던 일행은 미조리주 강의 얼음이 녹자 이듬해 4월 7일 다시 여정에 올랐습니다. 일행 중에 일부는 그간의 답사 보고서, 지도, 채집한 동식물 표본, 또 인디언 민속품 등을 갖고 세인트루이스로 돌아갔습니다.
루이스와 클라크 탐사대는 그 후로 거대한 폭포, 험준한 로키 산맥을 넘어 태평양 해안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인물 아메리카 다음 주에 2편이 계속되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썸 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상대방이 친구로만 생각할 때 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하죠.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On the same page. On the same page. On the same page. On the same page. 이 표현을 직역하면 같은 페이지에 있다인데요. 서로 상황을 이해한다, 같은 생각을 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I think we're on the same page now. 이제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 Are we on the same page about our relationship? 우리 관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야? I'm glad you're finally on the same page as him. 드디어 서로 이해해서 다행이다. You can't be on the same page if you don't talk to her. 그녀랑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서로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지. On the same page. On the same page. On the same page. On the same page. 오늘은 on the same page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46년 7월 5일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비키니 수영복이 세상에 첫 선을 보입니다.
French designer Louis Rayard paraded a model down a Paris runway in a new two-piece bathing suit that he called a bikini. The impact of the event was quickly felt in
여성의 가슴과 아래 부분만을 작은 천으로 가린 이 비키니 수영복을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비키니 수영복을 만든 사람은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인 루이 레아르와 자크 앵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낸 이 수영복을 며칠 전 미국이 핵실험을 실시한 태평양 마셜군도 비키니 섬의 이름을 따 비키니로 명명했습니다. 비키니 수영복이 핵폭탄만큼이나 폭발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생각대로 비키니 수영복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법적으로 이 비키니 수영복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프랑스 영화 배우인 브리지트 바르도가 비키니를 즐겨 입으면서부터 비키니 수영복은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1996년 7월 5일 오늘 영국 로슬린 연구소의 이언 윌머트 박사와 키스 캠벨 박사가 세계 최초의 포유동물 복제에 성공했습니다. 6년생 양의 체세포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핵이 제거된 다른 양의 난자와 결합시켜 이를 대리 모양에 착상시킨 뒤 새끼 양을 낳게 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복제 동물인 이 양의 이름은 돌리로 명명됩니다. 로슬린 연구소의 성공적인 복제는 동물 복제를 이용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동물 복제가 장차 인간 복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논란 가운데 국제연합 교육과학 문화기구 유네스코는 인간 복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윤리 협약을 마련하게 됩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다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라디오를 켜면 미국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
That's the funny thing about the Golden Gate Bridge. It's not gold at all. It's a red color. It's called.
50개 주 곳곳에 숨어 있는 다양한 얘기.
미시간이 옛날에는 디트로이트가 수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랜싱이라는 곳 한.
The very first British attempt to establish a permanent colony in the New World was in.
50개 주의 어제와 오늘.
뭣도 모르고 내려도 여기가 해발 한 5,000 피트 위에 있는 4,000. 800 되는데요. 피트 위에 있는 도시인 줄은 모르겠어요.
되게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심적인 여유. 예, 심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인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